BOA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중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앞서 이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위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3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을 한국에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왕 위원과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7월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한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어 이 같은 제안은 3국 간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연말까지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은 마지막으로 3자 정상회담을 한게 2019년 12월로 올해 말 3국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심장 관련 응급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네타냐후 총리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이 23일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받은 인공 심장 박동기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탈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인 22일 다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은 일주일 전 네타냐후 총리의 심장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 장치를 이식한 후 퇴원시켰지만 그후 일시적 부정맥이 감지되는 등 이상을 보이면서 심장 박동기가 필요하게 되었기에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73세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하기 몇주 전인 10월 초 유대 성일인 요음 키프루를 맞아 단식을 하던 도중 병에 걸려 잠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술 전 공개된 간단한 영상 성명을 통해 몸 상태는 매우 좋다며 퇴원하는 대로 사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4일 예정돼 있는 사법 개혁 투표를 위해 의회에 가야 할 시간에 맞춰 그 전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국은 사법 개혁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연합은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커지면서 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22일과 23일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23일 우크라이나의 남부 주요 수출항인 오데사에 대한 집중 미사일 공격을 밤새 이어갔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일주일 새 다섯 번째입니다. 이에 오데사에서 민간인이 적어도 2명 사망하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세계 수출을 허용하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후 흑해 북서쪽 해역에 면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를 지속적으로 폭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밤사이 오데사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장거리 해상 및 공중발사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군력 무인 정찰정이 제조되고 대기 중인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오데사 공격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과 영상에는 도시의 잔해 더미와 뒤집힌 자동차, 폭파된 지붕 등이 보였습니다. 브리제트 브링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세계 문화유산이자 세계 식량 안보에 중요한 항구인 오데사가 러시아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 이후 파괴된 성당과 폐허가 된 집, 불타는 곡물 창고가 남겨졌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군사 장비로 쓸수 있는 물품들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고 프랑스 대통령 외교 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외교 정책을 이끄는 에마뉘엘 본느 보좌관은 최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한 일을 중국이 한다는 징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아는 한 많은 군사 장비를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8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군 병사 한 명이 월북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미군 병사가 판문점을 견학하던 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8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오스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imal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오스틴 장관은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에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며 우리는 그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는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자, 이 오스틴 국방장관의 말, 이 미군 병사가 자발적으로 월북한 것임을 지금 인정을 하고 밝힌 것이죠? 윤 기자가 먼저 좀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그 발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오스틴 장관이 willfully 그리고 without autho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willfully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라는 의미고요. without authorization은 미군 측의 승인 없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예.
자진 월북했음을 그 언급한 것이고요. 킹 이병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판문점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도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그리고 또 문재인 한국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에도 봤었지만 이 남과 북의 경계가 그야말로 한 걸음으로 그 달라지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서 이 경비병들은 무기 소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킹 이병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서 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등을 돌아보던 중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그렇게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킹 이병이 올해 23살인데요. 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북쪽 지역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관광을 같이 하던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인데요. 여러 가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이 병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정으로 월북했는지 이 어떤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월북한 그 미군 병사 그 트래비스 킹 이등병은 올해 이제 23살이고요. 미국 그 위스콘신 출신 흑인 병사입니다.
네.
이번 월북 사건이 나고 나서 언론이 이제 킹 이병의 부모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들은 킹 이병이 평소 그 상당히 조용한 성격인데 왜 월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킹 이병은 이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하던 중에 한국인을 그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네.
경찰에 그 체포됐을 적에 킹 이병이 그 경찰차를 그 발로 차고 또 경찰관에게 그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 그 5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폭행 혐의로 2개월간 그 구금이 됐다고 그러고요. 지난 7월 10일 그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킹이병이 약 일주일간 그 감시 대상으로 지내다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인천공항으로 그 호송이 됐는데요. 비행기에 그 탑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호송을 하던 미군 헌병이 인천공항까지는 같이 갔으나 그 인천공항에 가보시면은 그 CIQ라고 그래갖고 세관이나 검역 통과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미군 헌병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서 킹이병을 아마 들여보낸 걸로 그 생각이 되고요. 킹이병이 그 세관 그 지역을 통하면서 공항 직원들에게 내가 그 여권을 분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판문점 관광에 나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킹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관광에 나섰는지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은 그 판문점 관광이나 그 견학을 하려면 최소한 사나흘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킹이병이 이 관광 신청을 미리 했는지 이거 이 부분이 아직 좀 그 불확실하고요. 같이 그 판문점 관광했던 다른 관광자들에 따르면 킹이병이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판문점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뭐 하하하고 큰 소리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북쪽으로 달려가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그래서 월북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백악관은 국방부가 킹이병의 안위와 관련해서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북한과는 이 통신 채널들이 다 이게 단절이 되고 그래서 뭐 얘기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예, 그 이 판문점을 통해서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 군 간의 연락 전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연락 전화를 통해서 미군이 북한군 측에 그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국방부는 밝히고 있고요. 이 판문점의 군 연락 채널뿐만 아니라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협력하면서 다각도로 지금 그 킹 이병의 그 안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스웨덴 아닙니까?
예.
스웨덴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이 지금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킹이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소재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미국 여러 부서에서는 미국으로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월북을 했고 그러다 보면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북한을 그 여행하다가 또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억류된 그 미국인이 여러 있는데요. 이제 억류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류됐을 경우에
예.
북한이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은 그 미국이 그 고위 인사를 파견해서 데려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인 3명을 그 데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당시 그 억류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간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 여러 정황을 보면 억류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제 발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킹이병이 나는 북한에 남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이 설사 송환을 하고 싶어도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자진 월북을 한 경우에 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끌려간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북한에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북한 내부 사정이 밝은, 전문가나 소식통들, 그리고 또, 과거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자진 월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자유세계로 돌아온 케이스들도 있었죠. 가령, 찰스 젠킨스, 병장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주한미군 근무 당시에 자진 월북했고요. 이후에 20여 년 넘게 살다가 2002년에 일본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평양에서 결혼했던 부인이 북한 당국에서 납치됐던 일본 여성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와 왔었는데요. 그 경험담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첫몇년 동안은 상당 기간을 자아비판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되는 주체 사상을 교육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북한의 선전 영화에서 출연해서 외국인 역할로 하거나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또한 이 사람들이 서방의 자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선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진 월북 형태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이번에 킹 이병 외에도 대여섯 차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1962년에 주한미군 근무 중에 래리 앱셔 일병이 있었고요.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1965년에 찰스 젠킨스 병장 그리고 제리 페리시 병장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젠킨스 병장은 유일하게 북한에서 오랫동안 결혼해서까지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케이스 아닙니까? 이 젠킨스 병장이 2017년에 노환으로 사망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시 피난처로 찾아갔던 북한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하고 정신 나간 감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곳에 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외부세계에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북한이 어떤 대화를 좀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가 이제 방북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8년 5월이죠.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인 3명을 데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북 관계가 당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 2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평양에 갔고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킹 이병을 돌려보낼 의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송환을 위해서 미국 보고 인사를 파견해라 이렇게 할 경우 아마 미국에서는 당국자들을 아마 평양에 보내서 킹 이병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이 과정에서 미북 간의 또 대화가 좀 재개되고 미북 간의 그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킹 이병이 송환을 거부하거나 북한이 그 송환할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킹 이병 송환이 쉽게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다 그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저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방송이 이 방송이 나가는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런 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18일 서울에서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날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캠벨 조정관과 김태효 1차장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 issue that we take more seriously than the strength than the confidence in our nuclear deterrence.
이제 양국의 확장 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 핵 억제는 그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는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NCG 첫 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이렇게 회의가 열렸다. 이것에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미 국방부가 설명한 대로 이번 회의, 출범회의 아니었습니까? NCG. 네. 예. 워싱턴 선언 이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미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말하자면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확장 억제를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한다. 그리고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핵협의 그룹 설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맥락에서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차원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이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선제 공격에 대해서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내 일각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확장 억제를 말하자면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 선언에 말하자면 밝힌 대로 미국과 한국은 이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도 거듭 발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첫 회의를 연 뒤에 두 나라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두 대통령 차원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특히 핵 위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확고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회의는 당초 합의됐던 차관보급이 아니라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주관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미한 핵협의 그룹 NCG는 당초 발표된 그 차관보급이 아니라 좀 고위급으로 올렸습니다. 커트 캠벨 그 조정관,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태효 1차장이 주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차관보급으로 낮춘 그런 상태에서 그 하는 것보다는 고위급이 참여해서 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한국과 미국이 모두 한 것 같고요. 요번에 그 김태효 차장 또 캠벨 조정관의 그 말을 종합을 하면 이번 그 핵협의 그룹에서는 크게 봐서 그 다섯 가지 분야가 그 다루자,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핵기획 및 핵태세 검소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핵우산 보장 얘기는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핵우산을 또 어떤 무기를 지금이 배치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그 기획하고 보장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공동 기획하고 공동으로 검토하고 기획하자,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이번에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그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미국은 그 핵잠수함이나 핵전략폭격기 같은 핵무기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많죠. 반면에 예. 한국은 재래식 무기,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뛰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이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쓸지 한미 당국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을 그 얘기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자주 배치해서 북한에 그 메시지를 좀 보내자.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이 그 이렇게 핵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만 말로만 하게 되면 북한이 그걸 잘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핵잠수함 또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자주 배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런 것을 그 실천하고 이행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기 발생,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또는 재래식 무기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위기를 발생하면 어떻게 위기를 감소시킬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방안을 만들자,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 핵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그 연합작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그 가상연습을 많이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그 작전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하고 또 한국 전문가 또 군 실무자 이런 사람들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서 핵 문제 또 전략 문제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높이자, 이런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얘기를 이번 회의에 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김태효 차장은 NCG가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몸같이 일사불란하게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걸로 들리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사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김태효 차장이 설명하는 것은 한미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 이것이 이제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단계는 함께 협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지 여부는 이제 고위급 차원에서의 두 나라의 그 말하자면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미국은 사실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압도적 대응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고요. 또 워싱턴 선언에도 그런 맥락으로 그 핵 협의 그룹의 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예.
로스앤젤레스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연구원의 그런 말하자면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예. 사실 핵 협의 그룹이 결성되고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고위급 차원에서 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 자체가 한국 내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말하자면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나 미국의 예. 전술 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미국의 말하자면 북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 또 이런 여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 말하자면 한국 내 일각의 그런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예예. 예. NCG는 북대서양 조약이고 나토의 모델을 참고로 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토와 경우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꼽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출범한 그 한미핵협의는 그 나토와 비슷한 것도 있고요.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그 동맹국과 함께 핵우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런 점은 비슷합니다.
예.
나토는 그 핵기획그룹, 영어로 NPG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핵 문제를 그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이 점은 그 한미 핵협의 그룹과 이제 비슷한 성격이죠.
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그 전술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 전술핵을 나토 영토에 두고서 이것을 그 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 훈련, 대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술핵을 배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이미 그 전술핵 그 한국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그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나토는 다자체제입니다. 미국과 독일, 터키, 네덜란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미는 한국과 미국 양자 차원 두 나라가 참여하는 양자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미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NCG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 그 정상회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NCG에 대해서 새 정상이 논의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실
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합의한 겁니다.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세 나라가 한 자리에서 같이 말하자면 핵협의 그룹을 통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도 제공하고 일본에도 제공하겠지만 이 부분은 별개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고요.
예.
또 사실 미국은 그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성역 없이 어떤 것이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그 협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같은 맥락에서 핵협의 그룹 NCG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말하자면 회의체로 구성해서 회의를 갖는 것에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이 양자 간의 NCC의 효율성을 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그 NCG 출범 때를 맞춰서 이렇게 온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기항한 건가요?
네, 미국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 핵잠수함이죠. 그 켄터키함이 이제 부산에 그 입항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한미 간에 열린 핵협의그룹 NCG 출범의 때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날 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 켄터키함이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부산을 방문해서 켄터키함에 그 올라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핵협의 그룹 이것과 때를 맞춘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역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사실 그 여러 항구 이런 쪽을 다녀도 사실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개한 것은 특별히 그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이 같은 그 핵협의 그룹도 만들고 또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한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 전략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내서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공동 방위, 공동 핵무력 이것을 과시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을 한 것이 42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그 기항에 대해서 북한에서 매우 그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켄터키함이 어떤 것인데 그런지 그 재원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켄터키함이 선체 길이가 170m에 달하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전략 핵 잠수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켄터키함에는요, 이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이 20여 기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북한은 잠수함의 기동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네.
그런 전술 전략 무기가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은 국방성의 담화를 통해서 이 켄터키함의 그 한국 기항 자체가 말하자면 북한의 핵 공격 말하자면 그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19일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NCG 그 모임, 그다음에 핵잠수함 부산 기항,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볼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 이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 그리고 또 핵협의그룹, 미국과 한국의 출범회의,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어떤 것인가요?
네, 북한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그 미사일을 쐈는지 북한도 밝히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도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요.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이 그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까지 평양 인근 그 순안 근처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이 약 550km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이것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봤을 적에 북한이 그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KN-23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18일 세미나에 참석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아퀼리노 사령관이 밝힌 내용은 그 에스펜 연구소라고 하는 민간기관에서 주최한 에스펜 안보 포럼, 매년 열리는 그런 포럼인데요. 네. 여기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근에도 시험 발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퀼리노 사령관의 그 의미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태세가 돼 있다. 이런 네. 언급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분석 중이다. 이렇게 요지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월북했다는 소식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연 소식,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와 관련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있는 로즈가든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외국 정상과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애용되는데요. 장미가 많다고 해서 장미 정원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은 1913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부인 엘렌이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엘렌 윌슨을 소개해드립니다.
1883년 4월 젊은 변호사 우드로 윌슨이 조지아주 롬의 삼촌집을 방문했다. 일요일을 맞아 인근 교회에 간 윌슨.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는데 윌슨을 사로잡은 그 여성은 바로 교회 담임 목사의 딸인 엘렌이었다.
밝고 예쁜 얼굴, 장난기 어린 눈. 우드로 윌슨은 엘렌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얌전해 보이지만 재미있는 여성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엘렌에게 반한 우드로 윌슨은 당장 엘렌의 아버지 세뮤얼 엑슨 목사를 찾아가서 교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엘렌의 나이는 23살로 우드로보다 4살 아래였는데요. 엘렌 엑슨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60년에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초등교육을 주로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거든요.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엘렌의 부모가 학교를 열었는데요. 엘렌도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제법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은 못했지만요.
엘렌은 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 이런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엘렌은 주변 남자 중에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잘 맞는 남자를 찾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드로 윌슨을 만나자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엘렌과 우드로우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금방 약혼했는데요. 결혼은 2년이 지나서야 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볼티모어로 가는 기차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떠나는 길이었죠. 만약 결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할 경우에 서로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렌이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윌슨의 결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윌슨이 2년 동안 박사 과정을 밟아야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죠. 결혼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따고 먼저 직장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엘렌 엑슨과 우드로 윌슨은 1885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윌슨이 교수로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 엘렌은 딸 셋을 낳아 기르면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가족에게 더 맛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배웠고요. 또 딸아이들의 옷을 직접 도안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렌은 어렸을 때 화가를 꿈꿨을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밀러 씨는 말했습니다.
엘렌이 10대 소녀였을 때 파리에서 열린 국제미술전의 출품에서 3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로서 재능이 좀 있었죠. 우드로 윌슨이 존스 홉킨스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엘렌은 뉴욕에서 1년 동안 미술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깨달았죠. 재능이 있긴 하지만 인류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요. 반면에 남편 우드로 윌슨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엘렌은 실제로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약 30년에 걸친 결혼 생활 동안 엘렌은 우드로 윌슨의 삶에서 중추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엘렌은 먼저 학문적인 면에서 남편을 크게 도왔습니다. 우드로 윌슨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남편에게 문학과 시를 가르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쳤죠. 독일어 책을 번역해주기 위해서 독일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윌슨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도 옆에서 도왔죠. 우드로 윌슨은 엘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인용구를 알려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렌은 또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윌슨이 직장을 선택할 때 늘 옆에서 조언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인 건데요. 실망한 엘렌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나만의 것이 있다. 나만의 것을 추구할 거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908년에 다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꽤 열심히 그렸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바로 전에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요. 몇몇 중요한 전시회에도 출품했습니다. 이 그림을 꽤 많이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죠.
네, 다른 여성에 대한 윌슨의 관심은 한동안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선에서 끝났습니다. 한 차례 실연을 겪고 나자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는데요. 아내 엘렌의 이해와 헌신에 힘입어서 우드로 윌슨은 정치에 나섰고요.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1912년에는 28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야망이 없는 여자랍니다. 백악관 생활은 제게 아무 매력이 없어요.
엘렌 윌슨은 백악관에 이사오기 전에 퇴임하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엘렌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 때면 늘 진심 어린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고요. 또 대통령 부인이란 위치를 이용해서 백악관 안팎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 부인들에 관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Most women at that time could
not vote. And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회복지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엘렌 윌슨은 남편 우드로 윌슨이 뉴저지 주지사를 지내던 시절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시설을 방문했는데 남편도 함께 데려가곤 했죠. 그러니까 엘렌 윌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조건을 향상하는 데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엘렌 윌슨은 백악관의 대통령 가족 공간을 수리하면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 천정에 채광창을 내고 화실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앞에 정원에 장미를 심어서 로즈 가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엘렌 윌슨의 백악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트병이란 신장염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겁니다.
의사당에 가서 의원들에게 말해주세요.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내가 좀 더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 남편을 잘 부탁해요. 내가 죽으면 남편을 잘 좀 보살펴주세요.
1914년 8월 6일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엘렌 윌슨은 대통령 보좌관과 주치의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 의회는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윌슨 부인의 법안 또는 골목 법안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엘렌 윌슨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입니다.
엘렌 윌슨은 지금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엘렌은 의사당 바로 뒤쪽에 비좁은 동네를 걱정했습니다. 더럽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범죄와 질병이 만연한 곳이었거든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그런 동네가 있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서 그 골목에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건물을 짓길 원했던 겁니다.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끝내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군인들을 동원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렌 윌슨의 이런 노력은 후대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아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밀러 씨는 말했습니다. There was a minor official
in the Wilson administration. 당시 윌슨 행정부 관리 가운데 해군부 차관부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엘레노아 루스벨트죠. 엘레노아 루스벨트가 워싱턴에 살면서 이 백악관에도 초청받아서 방문한 일이 있었고 엘렌 윌슨도 만났죠. 당시 엘렌 윌슨이 골목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워싱턴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었는데요. 나중에 엘레노아 루스벨트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을 때 처음 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엘렌 윌슨이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골목 법안을 추진한 겁니다. 저는 엘레노아 루스벨트가 엘렌 윌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윌슨은 행동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엘레노아 루스벨트에게 모범을 보인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엘렌 윌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 편을 보내드립니다.
VOA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 초기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을 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더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매우 힘든 싸움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아직 어렵다면서 반격이 힘을 받는 건 한두 주가 아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와 동부에 위치한 러시아군 진지를 뚫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여름 반격을 개시하면 모스크바군을 장국 영토에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감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초대해 회담을 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과 24일에 걸쳐 루카셴코 대통령과 만나 안보와 그 외 문제들을 매우 상세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예브게니 프리고본친 씨가 이끄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달 협상을 중개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소유주는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 로고를 교체하고 로고에서 새 모양을 모두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소유주는 그러면서 트위터의 로고를 X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소유주는 이어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X 로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면서 23일 밤까지 하루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으면 당장 로고를 바꿀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머스크 소유주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대규모 해고와 광고주와의 다툼 등 큰 변화의 시기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와 비슷한 형태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스레드라는 앱을 선보이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트위터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 소유주가 지난해 4월 설립한 지주회사 세 곳 중 하나인 X사로 트위터를 흡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소유주는 앞서 중국 텐센트가 개발한 메시지 앱 위챗과 같이 메시지 기능 외에도 비디오, 채팅, 게임, 사진 고유, 음식 주문, 은행 업무와 쇼핑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23일 최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걸친 폭염과 홍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신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이것은 긴급한 도전이라면서 지연될 수 없는 모르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교황은 전 세계에 화석연료를 신속하게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고 환경보호를 그의 직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남부 일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도섬에서는 큰 규모의 산불로 23일 수천 명의 관광객과 섬 주민들이 해안마을과 이탈리아 리조트에서 탈출한 후 학교와 실내 경기장으로 대피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중국과 일본, 한국 간 3자회담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앞서 이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위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3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을 한국에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왕 위원과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7월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아 외교장관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영규였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모두 마칩니다.